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누적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8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고 2명이 추가로 숨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977명이 감염되고 11명이 숨지는 등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타이완 등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하면서 한국에 대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제 7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가 2,66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또 어제 508건의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돼 현재까지 77,6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진원지 후베이성 외곽에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그 밖에 중국 내 31개 성과 도시 등 상당수 지역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내 신규 감염자 수가 줄었어도 중국 당국이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정경두 장관은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군사훈련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의 박한기 합참의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로 연합지휘소 훈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양측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면서 앞으로 훈련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면서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 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 증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 유행병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로 주식 등 위험 자산 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 1,00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서울 코스피가 약 4% 하락했고 호주는 1.5% 정도 낮아졌습니다. 도쿄 증시의 니케이 평균 주가도 4%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편 분석가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시장의 위기로 각국의 투자 심리가 한동안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인도가 3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 서부의 세계 최대 크리켓 경기장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10만 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3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며 인도가 자국 군대를 위해 미국산 헬리콥터 등 군사 장비들을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디 총리는 인도가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 개최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아제르바이잔 방문에 앞서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역상의 의미로서의 봉쇄 정책, 봉쇄 조치를
때문에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미얀 양국 국방장관이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현재 확진자는 이미 900명을 넘겼고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한국인 입국자를 격리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정부는 한국에 대한 적색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25일 오전 6시부터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 또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타이완도 25일부터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검역을 실시합니다. 자가 검역 기간 외출이나 출국은 불가능하며 매일 의료기관과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도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자국민에게 한국 내 코로나 발생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몽골은 25일부터 3월 2일까지 한국과 몽골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는 23일 오후 현지에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 34명에 대한 입국 허가를 보류했으며 이들은 별도 시설에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역시 상향 조정되는 모양새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간 24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올렸습니다. 지난 22일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 지 이틀 만입니다. 센터 측은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며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여행 경보 3단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25일 대구와 경상북도 청도군에 대한 감염증 위험 정보를 레벨 2로 올리고 방문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역에 적용한 수준입니다. 타이완도 24일 한국에 대한 국외 여행지 전염병 등급을 가장 높은 단계로 격상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한 단계씩 올렸습니다. 주한 폴란드 대사관은 자국민들의 한국 여행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5일 현재 한국인 입국 금지와 격리 등의 제한을 두는 나라는 홍콩과 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두 24곳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한국인 관광객 일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이에 이스라엘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결정하고 현지 시간 24일 관광객 400여 명을 조기 귀국시켰습니다. 하지만 성지 순례를 다녀온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한국 내 2차 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같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이스라엘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과잉 대응이라며 각국의 조처를 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은 미국의 조치는 한국에 대한 여행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의 25일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조치도 지금 현재까지 이 우리나라에 대한 조치는 그 나라의 여행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여행을 할 때 질병에 관한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노력에 대한 설명회도 25일 개최됐습니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등 과도한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0번째 사망자는 298번째 확진자인 50대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숨진 9번째 사망자는 24일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 직전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일 오후 2시 현재 위중 환자는 6명이며 산소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1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25일 오후 4시 현재 977명이며 13,8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25일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는 893명이었지만 6시간 만에 80여 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0명이 대구 경북 지역 거주자로 확인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입니다.
방역 용어로서 봉쇄 전략과 완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걸 차단하든지 또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든지 조기에 검진을 좀 더 한다든지 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한다라는 그런 봉쇄의 의미입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역상의 의미로서의 봉쇄 정책, 봉쇄 조치를 최대한 가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직접 대구를 방문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함께 힘을 합치면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다며 모든 국민이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 필요성을 한국 정부에 6차례나 강력히 권고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한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로나 발생국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명백한 방역의 실패이며 그 가장 큰 원인은 감염원 차단이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24일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정부가 사태 초기에 입국 금지 조치를 하였다면 지금처럼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한시적 입국 금지 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조기 진단과 격리, 치료 등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해외 감염원이 끝없이 유입된다면 절대로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부는 25일 주한미군이 다음 달 초 열리는 미한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했던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훈련에 대한 모든 결정은 미한 동맹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일방적인 결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25일 오전 주한미군 가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주한미군 관계자가 양성 반응이 나온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24일 한반도 전역의 위험 단계를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현재 한국 내 상황에 대해 서울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얘기한 심각한 단계죠. 하여튼 관리를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뭐 관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관리라기보다는 신종 플루 같은 뭐 몇천 명이 있었으니까.
홍 교수는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언제 개발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한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이 24일 미 국방부에서 만나 미한연합군사훈련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에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올 봄에 실시하기로 한 미한연합지휘소 훈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eneral Abrams and General Park are looking at scaling back the command post training due to concerns about the coronavirus.
이와 관련해 정경두 장관은 연합지휘소 훈련 여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박한기 한국합참의장이 긴밀히 조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eneral Abrams and General Park will find out the situation and decide how we are going to conduct.
에스퍼 장관과 정경두 장관은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다양한 종류의 연합 훈련을 통해 모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 태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특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국군의 야외 훈련이 중지된 상태라면서도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핵심 현안의 하나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에스포 장관은 미한 공동 방위 비용에서 미국 시민의 세금이 불공정하게 반영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서 또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은 미국의 전체 한반도 방위 비용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urrent special measures agreement captures only a portion of the overall cost associated with the United States defense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believes it should cover more.
그러면서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해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경우 주한미군의 운영 유지비가 있다면 인건비 문제부터 먼저 지원해 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운영 유지비로 불가능하다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돼 있는 올해 분담금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다며 이 중 조건부라도 먼저 인건비를 타결하고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것이라며 4월 이전에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미한 두 나라가 이번 회담을 통해 확고한 대비 태세 노력과 공동 목표인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주한미군이 미한 연합훈련의 연기를 제안했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한미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연합훈련에 대한 모든 결정은 미한 동맹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고 일방적인 결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모든 결정이나 발표는 주제나 일정과 무관하게 소문이나 추측이 아닌 공식 주한미군 채널과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에 대한 주한미군의 공약은 굳건하며 깨질 수 없는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은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첫 대북 제재 면제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의료 장비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IFRC는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수백만 명이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개인 보호용품과 확진 유무키트, 발병 가능성에 대비한 필수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북한 보건성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IFRC는 앞선 지난 20일 방역용 보호복과 보안경, 시험기구와 시약, 체온계 등 의료장비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했는데 나흘 만에 제재를 면제받은 겁니다. IFRC 아시아태평양 지부장은 이번 면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로 대북제재위원회가 IFRC의 요청에 긴급하게 관심을 가져준 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IFRC의 이번 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공식적인 첫 대북 제재 면제로 안보리 홈페이지에는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북 제재위원회는 국제의료 비정부기구인 한국샘복지재단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제재위는 안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샘복지재단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서한과 함께 면제받은 세부 물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해당 기구가 직접 북한에 설립해 운영 중인 병원에서 쓸 의료기기와 의약품 그리고 식료품의 대북 반입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승인받은 물품은 엑스레이 장비와 증기 멸균기, 약물 주입 펌프 등 18만 달러 상당입니다. 이 밖에 의료가위 등 기기와 환자용 가운도 포함됐습니다. VOA는 샘복지재단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물품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북한의 국경 봉쇄 등으로 물품 조달에 차질은 없는지 등을 물었지만 재단 측은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샘복지재단의 제재 면제로 올해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단체는 모두 6개가 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연 지 이번 주로 1년을 맞습니다. 이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후 미북 양측은 지난 1년간 협상은커녕 만남조차 거의 없었고 북한은 사실상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BOA는 하노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미북 협상의 현 주소와 향후 진전 방안을 살펴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미북 대화의 근간이 된 톱다운식 정상회담의 한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톱다운 방식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기대감을 다시금 높인 미북 간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약 8개월 전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기대만큼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두 정상의 전격적인 만남이 또다시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이란 희망적인 관측이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그렇게 두 정상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정된 일정마저 다 소화하지 못한 채 회담을 중도에 끝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결정을 시기상조로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늘 무언가에 서명할 가능성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You know, there was a potential we could have signed something today. I could have 100% signed something today. We actually had papers ready to be signed, but it just wasn't appropriate. I want to do it right. I'd much rather
무엇인가에 100% 서명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서명을 할 합의 문서도 준비했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옳은 일을 하고 싶었으며 빠른 것보다는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고 싶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두 정상의 논의에서 일종의 담판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톱다운 방식은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내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부적인 문제에서의 입장차로 인해 장기 교착의 시발점을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 간 회담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건 과거 미국과 다른 나라의 정상회담에선 흔치 않은 일입니다. 실무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정상들이 만나 서명하며 마무리를 짓는 게 전통적으로 통용되는 외교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에서 아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톱다운은 최고 지도자들이 결정한 사항들을 실무진 차원에서 이행한다는 개념입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톱다운이란 생소한 방식이 미북 회담의 해법으로 제시된 건 북한 체제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North Korea, you have to have a top-level agreement, and then you can have the working-level meetings. But if you're going to try to work out something at the working-level meetings, which is what we traditionally do with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북한이 인식하는 협상은 최고 지도자급에서 합의가 나온 뒤 실무 차원의 논의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북 협상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시작점이 된 상태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뒤 실무진들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이행해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국제 문제나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탈피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고집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또한 톱다운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백악관을 오랜 기간 취재한 뉴욕타임스 신문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는 과거 행정부와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Trump administration, they have pretty much concentrated the North Korean diplomacy.
대북 외교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온 것은 물론 행정부 내 소수의 인원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특수성이 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담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낳았고 이것이 싱가포르와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톱다운 방식이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만큼 이 같은 방식 자체에 실패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비핵화 논의는 직접 담판이나 개인적 관계라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don't solve these enormously complex issues of peace treaties,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so on. At that level, it requires
매닝 선임 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비핵화와 같은 매우 복잡한 사안은 정상 간의 만남으론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진들의 기술적 사안에 대한 토론과 논의 없이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과 같은 카드는 모든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뒤에 활용돼야 했다고 매닝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걸 반대로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처음부터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는 트럼프 행정부 전직 핵심 참모들의 주장까지 나오면서 톱다운 방식에 대한 회의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톱다운과 사실상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실무 협상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의지는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이뤄진 미북 회동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뒤 기자들에게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며 앞으로 2주 내지 3주 안에 협상팀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아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만났지만 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당시 협상에 나선 북측 김명길 순회대사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북한은 대화의 자리로 나오라는 미국의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장대하고 초당적인 실패로 규정하면서 이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접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가 지난 40년간 실패를 거듭한 여러 접근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톱다운 방식만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이견을 드러냈지만 이를 잘 조율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상회담은 이후 실무급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have a counter-proposal from the United States because it wasn't comprehensive enough. The North Koreans didn't like the U.S. counter-proposal. Certainly the U.S. didn't like the North Korean proposal. I think that's an opportunity for what? For lead negotiators to spend more.
미국과 북한이 각각의 제안을 내놓은 뒤 그것이 반대에 부딪히면 또 다른 제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은 결과적으로 비핵화에 대해 많은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실무급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국장도 70년 동안 관계나 신뢰를 쌓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를 하려면 복잡한 비핵화 여정에 관한 대화와 진전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잘못된 출발을 하는 등 역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퍼 국장은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상징성만큼은 컸다며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 1년을 맞아 B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내일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북한의 태도와 대미 접근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은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베트남식 개혁 개방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회담 결렬 이후 자립경제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통제경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하노이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첫 메시지는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발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착 후 27일 트위터에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번영하는 흔하지 않은 나라로 북한이 비핵화하면 베트남처럼 되고 그것도 매우 빠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잠재력은 굉장하다며 2차 정상회담이 내 친구 김정은에게 역사상 거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응우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서도 거듭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 발전을 언급했습니다. 베트남이 단기간에 이룬 성과를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빠른 시간에 북한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도 거듭 북한의 경제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수행 관리들도 북한이 베트남이 걸어온 길을 모방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베트남식 개혁 모델을 따르면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지원을 받으며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잠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에 우수용, 경제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등 경제통들이 포함됐고 이들은 회담 전인 27일 베트남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롱베이, 자동차 산업단지인 하이퐁 등 개혁 개방의 최전선을 둘러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27일 베트남의 개혁 개방 모델인 쇄신이란 의미의 도이모이와 경제 발전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한 베트남 정부도 자신들의 경험을 북한과 나누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레 호와총 외교부 차관은 북한의 베트남식 모델 채택 가능성을 묻는 VOA 질문에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와 경제 발전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Vietnam would like to become to be an active and responsible member.
과거의 실패에 대해 수뇌부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당이 실수와 능력 부족을 인민에게 공개 사과한 뒤 천명했던 도이모이는 베트남의 옛 빈곤과 오늘의 번영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1986년 국가 경제가 바닥을 친 절박한 상황에서 인연과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베트남 지도부의 도이모이가 규모가 방대했던 중국식 개혁보다 북한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베트남처럼 역동적인 지역에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고 공산 정권이 권력을 유지한 채 개혁 개방을 채택해 발전한 것도 북한 당국의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베트남식 개혁 개방 채택에 대한 기대는 하노이 회담 결렬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결렬 뒤 한 달여가 지난 지난해 4월 시정연설에서 자립경제를 강조하며 통제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나라의 경제사업을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 전략적 작전과 주의 밑에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경제정책 핵심이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하노이 회담을 기점으로 사그러졌고 올해 신년사를 대체한 김 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도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제재 해제를 발판 삼아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박차를 가하려던 계획을 회담 결렬로 수정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걸입니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 의원이 오는 11월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초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미국 정상 외교를 강력히 지지하는 한편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온 로칸나 민주당 하원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미 민주당 대선 후보 3차 경선인 네바다주에서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뉴햄셔에 이어 2연승을 달성하며 초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아이오와와 뉴햄셔에서 참패하며 대세론이 흔들렸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위로 도약했고 아이오와 코커스 1위로 돌풍을 일으켰던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3위로 주춤했습니다. 요동치는 경선 구도 속 선두로 치고 올라온 샌더스 의원은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 칭하는 대표적인 진보주자입니다. 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보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2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나는 이 세상 하늘 아래 모든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지만 내게 있어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사진을 찍기 위한 기회였을 뿐 회담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외교적 일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전에도 북핵 협상과 관련해 대부분의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들처럼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유의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10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민주당 대선주자 설문조사에서 북핵물질 개발 동결을 대가로 점진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 실질적인 군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해법은 북한과의 평화관계 촉진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북핵 감축 사찰과 함께 한국전쟁을 끝내고 남북한과 미국 간 평화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의회 내 진보 코커스에 소속돼 있는 유일한 상원 의원으로 이 그룹의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샌더스 대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칸나 의원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지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해온 인물입니다. 칸나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에 기류 중인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칸나 의원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 대북 조정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입니다.
I think they need to look at the framework that George Shultz and Bill Perry have laid out for
칸나 의원은 VOA에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검증을 대가로 미국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체계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민간 차원에서 샌더스 의원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는 국제 여성 평화운동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코리아 피스 나우입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는 위민 크로스, DMZ 등 4개 여성 평화운동 단체들이 발족한 국제 연대 캠페인으로 올해 말까지 한국전 공식 종결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관계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 단체와의 면담 직후인 지난해 4월 관련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며 한국과 북한의 평화 합의는 미국과 영내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위먼크로스 DMZ는 한반도 문제의 특정에 미회를 상대로 공식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일한 민간단체입니다. 특히 칸나 의원의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 지지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된 기부 내역에 따르면 위민크로스 DMZ 창립자인 크리스티난 사무총장은 지난 2월과 4월 샌더스 의원의 대선 캠페인에 소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초반 선두주자 자리를 굳히며 탈락받은 샌더스 대세론은 오는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와 14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열리는 다음 달 3일 슈퍼화요일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43차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첫날 고위급 회의에서부터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4일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한 나라의 자주권이 인권을 침해하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Sovereignty remains the bedrock principle of international relations. But national sovereignty cannot be a pretext for violating human rights.
인권과 한 나라의 주권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분화해서는 안 되며 인권과 국가의 주권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회의 첫날인 이날 30여 개 나라 외무장관이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전반적인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북한에서 여전히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also other situations causing concern. So continued violation of basic liberties in North Korea.
북한에서 기본적인 자유가 계속해서 침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세 번째로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UPR을 받았다면서 북한이 인권과 관련한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Last year, North Korea undertook its third UPR. We hope it would faithful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it accepted.
강 장관은 또 한국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이 처한 역경에 대해 강조해왔다면서 이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안이자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산가족의 비극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또 국제사회가 인권과 관련해 계속 북한과 관여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UN 북한인권서울현장사무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tinue to engage North Korea on human rights. My government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as well as the OACHR office in Seoul.
한편 유럽연합은 웹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43차 UN 인권이사회 정례회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번 회기에 우선순위를 둘 사안 중 가장 먼저 북한 인권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제출할 4개 결의안 가운데 북한 인권 결의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상황을 유엔 인권위사회가 계속 주요 의제로 다루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즉각 인권 침해를 멈추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며 유엔의 인권 체계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으로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와 유엔 북한인권 서울현장사무소가 이행하고 있는 책임 규명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다음 달 6일과 10일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보고가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3월 20일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예, 북한인 주민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면 마스크가 아닌 의료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특히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24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대책을 보도하며 의료용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습니다. 평양 김만유병원 김욱 부교수입니다.
의료용 마스크, 그다음에 천으로 만든 이 마스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마스크는 의료용 마스크를 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재천으로 만들거나 면천으로 만든 이 마스크는 이 비루스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날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북한이 일반 마스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호흡기 계통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용 마스크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개발한 기능성 소독 세수비누가 평양 제1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WHO는 이 영상에서 마스크 착용 하나만으로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틴 프랜시스 WHO 전염 예방과 통제 자문위원입니다.
Medical masks like this one cannot protect against the new coronavirus when used alone. When you wear them, you must combine with hand hygiene.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없고 반드시 손 위생 조치와 다른 수단들이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프랜시스 자문위원은 그러면서 알코올 성분의 세정제 혹은 비누를 사용해 손을 닦고 물로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 자체가 또 다른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wear and discard it correctly. Otherwise, instead of protecting you, the mask becomes a source.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선 우선 마스크를 바른 위치에 착용해야 한다는 게 WHO의 설명입니다. 즉, 의료용 마스크의 상단 부분에 위치한 철사 부분을 콧등까지 오게 하고 자신의 콧등에 맞게 철사를 꾹 눌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마스크는 코와 입뿐이 아니라 턱까지 온전히 감싸야 하고 귀끈은 자신의 얼굴 체형에 맞게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프랜시스 자문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썼다면 다음으로 마스크의 전면부를 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한다며 마스크를 벗을 때도 귀에 걸친 끈만 잡고 벗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ile in use, do not touch the front of your mask. To remove the mask, take the elastic.
또 사용한 마스크는 절대로 재활용하지 말고 버려야 하며 버릴 때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ever reuse single-use mask and discard them immediately into closed bins.
프랜시스 자문위원은 만일 실수로 마스크의 전면부를 만졌을 경우 알코올 세정제 등으로 손을 닦아내야 하며 마스크가 눅눅해졌을 땐 마른 새 마스크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리사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리사 김씨의 여섯 번째 사연,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2년 2월 미국 버지니아에 도착해 3개월 만에 제과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거의 1년 만인 2018년 6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리사 김 씨. 이사한 메릴랜드 지역 대형 한인 식료품 매장 내 제과점에서도 빵을 구웠습니다. 리사 씨는 미국의 두 번째 직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미국에서 자신의 기술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빵 할 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여자가 빵도 하고 케이크도 하고 쿠키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사실은. 빵도 다 하고 그러니까 빵을 빵 한다기보다 빵 잡을 줄 안다는 거예요. 모양을 다 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죽 다 칠 줄 알고요. 오븐 다 볼 줄 알고 오븐에서 나온 걸 고명 다 할 줄 알고 이게 그냥 이래도 가지수가 장난 아니잖아요. 또
그 어떤 종류의 과자와 빵 주문이 들어와도 척척 구워내기 때문인데요.
이 레시피만 주면 바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국립법이에요? 크림법이에요? 뭐 다단계법이에요? 빵 하는 방법 중에 법이 있어요. 이 법으로 하냐, 이 법으로 하냐.
몇 가지 법이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어요.
리사 김 씨, 제과제빵 사전을 펼쳐 읽는 듯 술술 또 한 번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크림법, 파운드 케이크. 버터를 크림화시켜서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게 그게 크림법.
크림법. 그리고
아까 만든 마들렌 네. 단단계법.
단단계?
예. 네. 한 번에 다 녹이잖아요. 버터를 녹여가지고 한 번에 다 때려잡아가지고 단단계법. 국립법. 국립법은 이거 시트 케이크 할 때 계란을 쫙 올려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얻게 된 미국에서의 두 번째 직장에서 그러나 반년을 채우고 나오게 되는 리사 김 씨.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저한테.
그때는 얼마 받으셨어요?
그때 똑같아요. 더 달라고 하니까 12월 24일 맞으면서 더 주겠대요. 그런데 안 올려주더라고. 12월 24일 지나서 1월 1일 돼서 받았는데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대로냐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머시머시 돈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민 씨 한 2월부터는 올려줄게. 그러더만 또 안 올려준다. 2월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너 사람 놀리는구나.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세금과 아파트 월세, 아들 교육비에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던 리사 씨. 제과점은 그만뒀지만 빵은 계속 구웠습니다.
매일 빵 만들었잖아요. 매일 빵 만들어가지고 빵을 들고 나갔어요. 일단은
어디로 나가셨어요?
주문을 받았죠. 근데 아무나 배꼽이 더 커. 오불짜리를 시켜놓고 나는 가지수를 3개 더 줘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하나 시켰는데 내가 이것도 주고 뭐 마들렌도 주는 거예요. 먹으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결혼식에 3단 케이크도 하고 돈은 그래도 벌었어요. 3단 케이크 해서 한 300불 이상 받아요. 3단 케이크는.
재료는 다 본인이 준비하시고.
그렇죠. 그건 다.
300불.
꽃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 만들어서 쫙 이렇게 올리는 거죠. 생일 케이크를 한 5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저기서 받으면. 그럼 한 뭐 생일 케이크 같은 거랑 뭐 30불. 대형 케이크 같은 건 한 50불. 뭐 조그만 케이크만 한 25불, 23불. 그래서 그렇게 또 받으면
짧은 기간 미국에서의 삶이 나쁘진 않았던 덕분인지 미국인 이웃들과 지인의 부탁을 받고 빵을 구워주면서 살림에 보탰습니다. 미국의 한인 기혼 여성들에게 꽤나 유명한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광고 아닌 광고도 내봤습니다.
나 한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배울 사람은 전화번호 남겨라 해가지고 그때 전화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가서 배워주는 게 아니고 카페테리아 뭐 와서 케이크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2주, 3주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한 게 아니라 3일, 일주일에 3일 정도 가서 해서 그것도 또 돈 벌고. 그러니까 그래도 앉아 있진 않았어요. 계속 돈 벌러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점점
그러나 이 일도 3개월쯤 지나니 아니다 싶었던 리사 김 씨. 우연한 기회에 직업 설명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애아빠가 아까 한인협회 거기 사이트 보다가 여기서 직업 설명회 하는 것 같다. 가봐라.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시간 많은데 가야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가서 그냥 가서 앉아있는데 영어로 됐다 뭐라 그런 거 하나도 못 알아듣죠. 아, 근데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한 7명? 그 정도 앉아있더라고요. 다 알아들어. 그 사람들 다 영어를 다 해. 옆에서 뭐 하는데? 어 저거? 음식하고 항공에 음식 납품하는 회사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봤어? 그래. 전 빵밖에 할 줄 몰라요. 빵했다. 엄청 사람들 좋아하겠다.
지역 한인회가 주최한 직업 설명회에서 리사 씨는 자신의 기술이 필요한 한 미국 회사에 넣을 이력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통과되면 쓸라이 와야 된대요. 그러면서 미리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도와주는 대로 또 다 썼어요.
영어로.
그렇죠. 아 이거 아 예 쓰세요. 예. 예. 그다음에 이거 쓰세요. 예. 그 다 쓰고 주고 왔다요. 왔는데 딱 일주일 되니까 전화 오는 거예요. 인터뷰 하려고 그러고 그 납품 회사.
납품 회사에서. 네.
내가 면접 보는 시간 맞춰서 남편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타고 갔어요 거기로.
미국의 대형 항공회사 기내식을 납품하는 미국 회사 면접관과 마주앉게 된 리사 김 씨.
여자들이 엄청 많은 데서 일을 하는데 너 그런 데서 일해봤냐? 일해봤다. 너 엄청 그 너한테 불리한 말들을 많이 할 건데 너 어떻게 참을 거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겠다. 많은 거 물어봤어요. 너
얼마나 걸렸어요? 면접하시는 게.
그래도 한 30, 40분 걸렸죠.
그리고 또 뭐 물어봐요?
뭐 좋아하냐고. 그래서 뭐 그런 건 다 대를 물어보잖아요. 나는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한다. 아니 딱히 뭐 체육을 좋아한다겠어요. 뭘.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너 되게 웃기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되게 활발하다고. 그러니까 아 굿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낮은 게 있었어요.
40여 분간 진행된 면접 시험에서 리사 씨는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의 일면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 같은 그런 거를 너한테 요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거를 요구했을 때에 네가 어떻게 반응하겠냐 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위에서 하라는 대로 일단은 하겠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거는 옳지 않지 않냐 나는 말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게 점수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물어보건 점수 매기고 물어보건 점수 매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물음이 제일 낮게 1점을 주더라고요. 다른 건 다 5점 주는데 나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일단 시키는 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되 한 다음에 올려 빠치라고. 근데 미국은 아닌가 봐요. 하지 말아야 되는가 봐요 처음부터. 아무튼 그런 거 한 두세 개가 좀 낮아요.
올해 일을 할 수는 있는지, 겨울 업무 공간이 추운데 견딜 수 있는지, 지루한 일인데 잘 참을 수 있겠는지 등을 물었고 그 자리에서 면접 점수는 매겨지고 점수도 공개되고 채용 결과도 알게 됐습니다.
이틀 후에 바로 나오래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받쳐가지고 열흘 더 안 돼서 그 회사 나가게 된 거예요.
남편과 자신이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출신 국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넘을 수 없었던 벽이 이 나라에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겨울, 미국에 이민 가방을 끌고 온 탈북 여성 리사 김 씨. 2019년 7월, 첫 출근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운전하면서 다시 갔다가 회사 들어가다 다시 나오고 이거를 두 번이나 했어요. 남편이 이 길이 잊어먹을까 봐. 그렇게 하고 남편이 이제 회사 가고 이틀 있다가 내가 회사 출근했죠. 출근을 7월 15일 날 제가 출근을 시작했어요. 오리엔테이션 이틀 동안 받고 그리고 정식으로 들어가 일을 했죠.
40대 탈북 여성 리사 김 씨는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얻게 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리사 김 씨의 사연인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86년 2월 25일 코라손 아키노가 필리핀 첫 여성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To the service of the nation.
To the service of the nation.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아키노는 필리핀의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독재에 저항하다 암살된 베니그노 아키노 전 상원 의원의 부인이었습니다. 아키노는 3년 전인 1983년 남편이 암살된 이후 반 마르코스 운동을 이끌어오다가 대선에 출마하지만 마르코스의 부정선거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필리핀 시민들은 선거 결과에 불복종하며 저항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1986년 2월 25일 아키노가 필리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날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탄과 여론에 밀려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로써 필리핀은 마르코스 치하의 오랜 독재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1964년 2월 25일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가 당시 무적의 챔피언이었던 소니 리스턴을 누르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당시 무하마드 알리의 이름은 캐시어스 클레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975년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로 바꿉니다. 이날 경기 전 알리는 기자들에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알리가 이길 것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경기 시작 후 알리는 말 그대로 1회부터 빠른 움직임으로 리스턴의 펀치를 막아내고 2회부터는 강한 펀치를 날리면서 7회 TKO 승으로 리스턴을 무너뜨리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이후 1999년 미국의 유명 스포츠 잡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지와 영국의 BBC 방송에 의해 세계의 체육인으로 선정됩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1861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선토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